목사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제 대학 교수로 일하는 상황이어서 여러 사람 앞에서 좀 많이 발표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제게 이런 경험을 주신 걸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대학 교수라고 해서 다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좀 이 자리에 섰고 제가 개인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라는 책을 제게 알려주시고 이 책과 더불어서 목사님의 조직신학 강의 중에서 계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과 유튜브 강의의 이제 조직신학 계시라고 하면은 그 목사님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함께 조합해서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도 조금씩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용들인데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제가 대부분 많이 몰랐던 내용들이어서 저한테 굉장히 새로웠고요. 여러분들은 뭐 많이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게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례 네 가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한 10년쯤 전에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의 말로는 한 청년을 만나는데 그 청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할 배우자로서 이게 집안도 좋고 그리고 학력도 좋고 성격도 좋고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데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상담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제는 그 청년은 나중에 이제 교회를 다닐 의사가 있다라고 이제 알려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에 무엇이라고 좀 상담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직장인입니다. 이분도 이제 신앙인이고 직장이 그렇게 좀 넉넉하지 않아서 뭐 구조조정이라든가 이제 급여가 낮은 여러 가지 이제 위기 상황이 있다고는 합니다. 이러던 차에 자기가 아는 이제 친구에게서 같이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의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면에서 이제 또 도전이 되지만 안정적인 또 직장을 포기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참 고민이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어떤 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세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사례 제목을 불타버린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이제 상가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공간이 협소해서 교회를 옮길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성도님들과 의견이 이제 주고가고 있던 이런 상황에서 비가 많이 내리고 천둥벼락이 쳤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교회 건물에 천둥벼락이 치게 되면서 교회 건물이 상당히 훼손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자 이제 교회 성도들의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교회를 옮기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한 측에서는 우리가 너무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싸웠으니까 이제 그만 싸우고 뭐 예배와 이제 기도에 집중하자, 이런 의견이다 해서 이제 또 의견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생각하십니까? 이제 제가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간담체 외과 교수로 일하고 있는데 제 지인이 대장암에 이제 걸렸다고 해서 제가 아는 대장암 수술하는 교수 쪽으로 해서 이제 수술을 조정을 해줬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한 5일쯤 됐을 때 이제 그분이 환자분이 이제 80세 넘는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갑자기 이제 호흡마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이제 호흡마비가 왔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산소가 공급돼야 되는데 시간을 좀 놓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생명은 살게 되었지만 이 전신마비가 오게 됐습니다. 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적절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태어나고 이제 요양병원에 이제 1년 반 정도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을 만나는데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분이 참 독실한 신앙인이긴 한데 젊었을 때 굉장히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고 또 지금까지 상처를 받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분은 그분 개인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지만 그분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뭔가 좀 대가를 받도록 하신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을 제게 한번 주고 가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네 가지 이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가 제목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그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은밀한 일들은 우리 주 하나님께 속하되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는 우리가 주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기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밀한 일들이 있고 계시된 그 일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와 있고 은밀한 일들은 이것은 우리 주 하나님께 속한다. 그렇지만 계시된 그 일들은 이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다. 그 계시된 일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이유는 주의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일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영역이 아닌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에 해당되는 영역이어서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된 일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다. 또 구현된다.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과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간 나이들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양상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나이들에는 자기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그분께서는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네, 이 부분에 시대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나이들이 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나이들이 있다. 그리고 지나간 나이들에는 여러 대언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다. 지 위에 표를 보시면 조직신학의 이제 그 강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주로 구약 시대에 해당되는데 그때는 주로 대언자를 통해서 아니면 이제 천사를 통해서라든가 천둥 소리라든가 심지어 동물을 통해서 동물이 말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날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분이 직접 이제 말씀을 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신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진리의 영이라고 되어 있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고 진리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저나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이며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끄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이제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같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라는 말씀같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인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아니면 이 기록된 말씀, 그 성경 66권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이제 구분해야 되는 이러한 시점에 왔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과 같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런 말씀과 같이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에 해당되는 성경 기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록은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 나온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그래서 여기서 영어로는 이 퍼펙트라는 단어 최상위급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그래서 all good works에서 all이라는 예외 없는 모든 것이라는 최상위급 단어가 사용됐죠. 그리고 철저하게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thoroughly furnished라고 해서 thoroughly 철저하게라는 최상위급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하는데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이 22장이거든요. 그래서 22장이 21절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18절,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AD 90년 요한 계시록이 다 작성된 때를 기점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기점으로 해서 이 모든 성경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신조는 단지 우리 교회에서만의 신조가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한 여러 교파에서 공통적으로 인식되어 오고 인정되어 온 신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이제 교파들에서 이 부분이 이제 인정되고 있고 제가 특별히 1561년 벨기에 신앙구획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담고 있으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믿어야 하는 모든 것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방식의 성김이 상당히 길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심지어 사도나 하늘에서 온 천사랄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준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덧붙이거나 빼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네. 그래서 이제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사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배우자 선택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계시된 말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계시된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적어놓은 내용을 본다면 너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의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라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적용되어야 할 성경의 분명한 계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계시된 말씀이 있다 이제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이제 워낙 잘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상황에 맞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미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결혼을 했을 때 배우자가 믿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믿는 사람의 배우자가 불신자인 경우는 그냥 지내라. 너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상대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인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잘 나누어서 여러분이 이제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 특별 새벽 예배라는 이제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보통 1년에 3차례, 4차례 정도, 한 2주 정도 기간에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이 있어서 새벽 보통 5시 반 정도 이제 이렇게 시간이 있었고 다 참석하면 이제 스탬프 같은 걸 받게 됩니다. 이런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무려 3년 이상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한 한 형제가 있었고 그 형제는 이제 교회 내에서 굉장히 신앙심이 깊고 나름 이제 인기가 높았던 이제 한 자매와 이제 결혼하게 된 거죠. 결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교회에 들리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봤는데 이제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그 형제는 그 자매와 사귀기 위해서 교회로 온 것입니다. 자매와 사귀기 교회를 왔고 그 자매가 신앙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열심히 이제 신앙 있는 모습으로 이제 활동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것을 무려 이제 3년간 새벽 예배를 나오는 정도로 활동을 하고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니까 이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된 거죠. 하여튼 저도 굉장히 이제 놀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믿기가 어려운데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게 될 가능성은 참 쉽지는 않다. 성경 말씀이 우리가 사람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이런 좀 사건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들은 이야기는 어느 이제 한 성도가 병에 걸렸습니다. 말기암의 판정을 받았죠. 근데 그분이 또 워낙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또 온 교회 성도들이 또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던 차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암에서 완치가 됐다는 그런 판정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병원에서 이제 MRI 검사를 하고 각종 검사를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암에 대해서 완치가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듣고 병원을 나서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암 투병 전에 이제 연락을 끊었던 그 내연녀한테 전화를 한 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암에 나왔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약해진 거죠.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제 자신이 많이 좀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가 그 일이 해결되면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제 삶의 이제 반복된 모습이었고 더 이상 이렇게 낮은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고 도전하면서도 그런 모습이 반복되는 것이 참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고 말씀을 통해서 많이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모습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의 모습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구나. 그때는 누구라도 다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나올 수 있지만 지금 평상시 내게 아무 병이 없고 평안하고 가족들이 다 안전하고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 욕심을 추구하느냐 이런 모습이 내 진정한 모습이고 이미 사건이 생기고 나면은 그때의 나의 모습은 나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업의 시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과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용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된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뭐 아파트를 구매하든 사업을 하든 간에 어떤 물건을 사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간섭하지 않으신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도덕적인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신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 말씀,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이제 어떤 장사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장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자라고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가 어느 지역 일정 기간 동안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고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셔야 된다는 그 전제 조건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너는 그럴 권한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같이 오 주여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걷는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하더라도 그 일의 모든 것에 간섭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결정할 때 막연하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6절 말씀 보면 너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전쟁을 할지니라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성을 최대한 동원해서 지혜롭게 선택하라. 이성을 동원한다는 것이 이제 요즘 시대는 이제 정보를 많이 파악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이성을 동원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과 같이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정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 정말 궁금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 성경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또한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란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이란 왕은 전에 시리아한테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이제 다시 되찾고 싶었죠. 이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 땅을 이제 빼앗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대언자들을 불렀죠. 대언자를 불러서 이 땅을 빼앗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제 불렀는데 대부분의 대언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을 치하소서 왕이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이제 대언자 미가야라는 대언자는 거기로 가면은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합은 이제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그 땅에 전쟁하러 가서 그곳에서 이제 시리아와 전쟁하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합의 선택 과정을 보시면 그는 이미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고 그 땅을 찾아가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찬 상태에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대언자 말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죽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일정의 과정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대언자의 말 중에서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제가 첫 번째 사례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자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형제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 자매의 마음속은 내가 내 평생에 이런 형제를 만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이제 굳힌 상태에서 본인의 이제 마음에 합당하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뭐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어떤 기에 맞는 말을 해주는 좋은 자제를 계속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이제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길인지 처음에는 약간 실수가 있을지언정 그 길을 걷고 걷다 보면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불타버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돼서 성경에 이제 좋은 가르침이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실로암 망대로 인해서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사람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탄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none of your business. 실로암 망대로 18명이 죽은 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런데 너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신명기 29장 29절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알려주실 수는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쭤보면 이제 그때 알게 될 것들이고 우리가 지금 그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계기를 이제 삼아야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신마비 환자의 경우를 이제 보시면은 이 환자가 이런 고통이 온 것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에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인지 심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당신의 죄 때문에 이것이 생겼다. 욥의 친구들과 같이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알 수 없고 마찬가지로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사람은 결국 이렇게 불시에 죽을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건강할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영적 교훈을 얻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제 바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결정의 영역이 있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해석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이 있어서 결정의 영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모든 일을 이제 결정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해석의 영역은 전적으로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일일이 이것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이것들을 알려주시지 않고 이렇게 좀 막막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게끔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솔직히 이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이제 15장 15절을 말씀 보면 이제 내가 너희를 지금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제 오히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는 내가 내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는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시대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로서 대우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뭔가 계시가 좀 업그레이드 됐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방식이 다르구나.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더 크고 더 높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게끔 우리를 이제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혹은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으려는 자가 혹시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다윗은 막막하게 여러 그림자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간섭하시면서 나올 필요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에 어디 이제 가정집에서 이제 수학 레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이제 수학 레슨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딸아이를 데리고 그 아파트까지 간 다음에 이제 한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딸아이를 데리고 오곤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언제 생각해 보니까 얘가 뭐 이 정도 거리는 얘가 이제 나중에 이제 혼자서도 찾아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이제 아이한테 이제 어느 쪽으로 가고 오고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소상하게 설명한 다음에 이제 이제 너가 집에 올 때는 너가 찾아서 오거라라고 얘기하고 이제 애가 이제 수업 끝날 때 맞춰서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애가 아파트 입구를 이제 나와서 가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야지 이제 우리 아파트 쪽으로 가는데 휙 왼쪽으로 돌아서 뛰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숨어 있다가 나와서 아유 왜 그러냐 하면서 이제 안내를 해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일일이 모든 케이스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지는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신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고 성경 66권에 소상하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완벽하게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제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지만 그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 나오는 것 같이 우리가 아는 바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처음에는 한 걸음 두 걸음을 나갈 때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계속 걸어다가 보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머무르게 되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특별 계시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39살 나이에 죽은 요절한 이제 수학 혹은 물리학 부분의 이제 천재 같은 인물이다. 그래서 30세 이전에 죽어서도 파스칼의 업적이 세계에 알려졌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천재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파스칼이 31세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사두 마차를 이제 타고 가고 있었는데 마차에 이제 고삐가 풀리면서 다리로 돌진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죽을 뻔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파스칼이 이제 거기서 이제 구출이 당하는 거죠.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전에는 이제 사교계, 프랑스에 이제 사교계를 다니면서 어떻게든 이제 좀 윗사람들과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러한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파스칼이 원래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라도 내가 하나님께 소환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이제 말씀 공부와 이제 분석하는데 이제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적었던 기록이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지만 이제 그 이제 팡세라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을 계기로 사람을 바라보는 이제 인간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이제 그에게 있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성경적인 인간관과 세계관을 가져야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병원에 이제 정신과 환자들이 있는데 이 치매라든가 아니면 이제 조현병이 있는 환자들은 본인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이제 인식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인사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로 이제 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질병 병자에 이제 알식자 해서 본인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지 약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약을 먹을 일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스칼의 팡세에서 파스칼이 남긴 기록을 같이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 사슬에 묶여 있고 모두 사형 언도를 받고 그중 몇 사람씩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매일 죽어가고 남은 사람도 그들과 같이 죽을 것을 알면서 고뇌와 절망 속에서 서로 바라보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린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길게 봤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뭔가 우리 죽을 운명이라는 체인에 이렇게 묶여 있어서 한 명씩 한 명씩 사라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이 땅에서의 삶이라 그 말이죠. 근데 파스칼이 참 안타깝게 본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 사람들은 심심풀이에 이제 몰두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부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감옥에 갇힌 한 사람이 있다. 자기에 대한 어떤 선고가 내려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를 알고 취소시키기에는 한 시간의 여유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그가 자신의 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심심풀이의 시간을 허비한다면 이는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 된다.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열정만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의 맹목 또한 이를 증명한다. 여기 심심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오늘날에는 그 스마트폰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만한 것이 없죠. 그래서 내가 정말 중요한 문제,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구원, 영혼에 관련된 문제인 것은 다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귀찮으니까는 내일 고민하자, 오늘은 즐기자, 또 내일이 되면 또 하루를 늦추고 이렇게 하다가 10년, 20년, 30년 지나가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위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파스칼의 내기라는 이제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 신자와 불신자가 있다고 하자. 신자가 불신자가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있고 또 없다고 가정을 해보자. 어떤 것이 이익이겠느냐라고 이제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의 경우는 하나님이 없다면 그의 생각대로 불신자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손해 볼 것이 없는 이제 그런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불신자이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의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제 신자의 경우를 봅시다. 신자의 경우에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믿었는데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착각 속의 기쁨은 최소한 이제 거둘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이제 죽었을 때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고 죽었을 때 하나님 만나면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순한 계산을 해보면 믿는 것과 믿지 않은 것을 비교했을 때 믿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하기에 너무나 큰 이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본인의 죄악을 그 어떤 맹목성으로 말미암아서 죄악을 직면하는 마음을 피하고자 하나님을 일부러 피하려고 하는 마음의 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로서 1967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조지 와이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두 가지 가능성만 존재한다. 첫 번째는 자발적인 발생, 곧 진화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이다. 자발적인 발생론은 이미 120년 전에 파스테르와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서 불신임을 받았다. 이로써 우리에게는 한 가지 논리적 기결,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로 생명이 발생하였다는 결론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아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기로 했다. 이게 이제 인간 마음에 있는 그 로마서 1장 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어떤 그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어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과 불의를 대적해서 나타난다는 그러한 인간의 어떤 본성입니다. 본인 안에 진리가 발현되는 것, 본인이 과학자로서 분석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밖에 결론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제 생명이 만들어졌다. 이런 것을 이제 믿고자 하는 그 어떤 인간의 어떤 불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로서 익스트림 앵거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맹렬한 분노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런 어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이제 우리가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질병이라도 일치, 똑같은 어떤 범죄라도 그것이 집행되는 나라마다 처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여러 이제 사형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이 무기징역이 선고돼서 좀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이제 사형제가 언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싱가포르라는 나라에서는 이 태형, 곤장이라고 하는데 곤장 제도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곤장은 여러분 그 볼기를 노출시킨 다음에 있는 힘껏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대라도 맞으면 그 엉덩이에 있는 흉터가 평생 남는다고 합니다. 이제 마이클 페이라는 이제 미국인이 싱가포르에서 차량 50대가량을 이렇게 손상시켰다는 혐의로 뭐 벌금하고 이제 여러 이제 구속형을 받았는데 거기에 곤장 6대가 이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제 빌 클린턴이었는데 클린턴이 이제 연락을 한 거죠. 싱가포르 연락해서 딴 건 괜찮은데 곤장은 좀 피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싱가포르 정부에서 뭐 미국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피하게는 못하고 6대를 4대로 좀 경감시키겠다 해서 집행했습니다. 여기 그림 보면은 딱 그 선명하게 4개의 이제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이제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라가 있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6대에서 4대로 경감됐다는 것은 싱가포르 법정의 정의가 훼손된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6대로 정했는데 누구는 4대고 누구는 6대, 클린턴이 도와주면은 4대로 줄인다라고 한다면 그 법의 정의가 형평성이 무너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정의가 하나님이 앉아있는 보좌가 시편 89편 14절 말씀을 보면은 정의와 판단의 공의가 그분의 왕좌의 거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ustice and judgment가 하나님의 어떤 왕좌의 보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앉아있는 곳이 justice and judgment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1의 에누리도 없습니다. 그분 자체가 앉아있는 곳이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또 정의가 구현된다면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그 죄를 저지른 대상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야 됩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어떤 대학생이 이제 동료 대학생을 이제 모욕했다고 합시다. 그게 이제 태형 한 대에 해당되는 어떤 범죄라면 대학 교수를 모욕했다면 한 대 이상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 교수의 어떤 지금까지 인생과 존귀함과 그 모든 것이 계산이 돼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태형 두 대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싱가포르 총리를 모욕했다면 한 두 대 이상은 최소한 될 것입니다. 그 가치가 그 대상이 다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57편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시며 거룩함이 그 이름인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차원이 다르게 높고 거룩하고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했다면 그거에 대한 정의가 엄정하게 심판된다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다른 곳에서도 이 죄인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의 논리대로 다른 언급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존귀함과 거룩함이 근거해서 그 죄를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받을 것은 영원한 형벌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성경이 그 부분을 이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처한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이제 설교에서 말씀하셨는데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은 사탄도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이 인류가 처한 가장 큰 위협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인류가 처한 이제 위협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마이클 페이를 대신해서 태형을 맞으러 싱가포르 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엄정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모두 다 대신 받으심을 말미암아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정의롭다,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다 집행되었다. 하나님의 기준의 정의로 보시더라도 정의를 충족시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세계관에 대한 어떤 설득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 이야기를 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 곧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떤 이는 예수님을 침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 혹은 다른 대언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봤던 관점은 이런 관점이었습니다. 대언자 중에 하나가 아닐 것이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보면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감당할 자격이 없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건의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그가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알고 있었던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은 소위 말해서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신으로서 인식한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이 백부장이 이런 놀라운 신 지식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분석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결론은 백부장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성경을 봤을 것이다. 그 당시 이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사 모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고 또 본인이 모르니까 여러 사람을 두고 성경을 공부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앞에 나와 있는 이제 예수님의 신성에 관련된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이런 구절을 통해서 한 아이가 어떻게 우리에게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될 수 있느냐. 한 아이가 어떻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닐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분석하면서 한 아이가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에버라스팅 시초가 영원히 될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라는 이제 잠언 30장 4절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신적 존재구나. 이것이 유대인들도 발견을 못 했는데 이 이방인이 이 사실을 이제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의 근거가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알게 된 것이다라고 이제 추론하고 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말씀을 율법학자라든가 사도의 이제 여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탐구를 했죠. 그렇지만 그들은 말씀을 봤을 때 내가 처한 로마의 압제 아래 처한 이런 상황이라든가 어떤 유대인적인 편견이라든가 이런 고정 틀 안에서 말씀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 모습을 이제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잠언 7장 잠언 말씀과 같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을 내가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의 본 모습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하면서 이 말씀 중심으로 살기로 다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더 잘 계시하고 알려주신다 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말씀드려서 참 죄송한데,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한 일이 있고 계획된 그 일들이 있다. 그리고 은밀한 일들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 본의를 알려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분의 뜻을 여쭤볼 때는 알 수 있지만 이 땅에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알 수 없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어떤 계획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넉넉하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지금은 알 수 없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앞날을 계시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역사하신다.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